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현대인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화두 중에 하나가 스펙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 specification의 줄임말인데 본래는 기계나 시스템의 여러 성능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지역 준비생들이 갖추어야 할 목록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스펙을 갖기 위해서 불철주야 동분서주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갖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 나은 스펙을 얻었을 때 미소를 짓습니다. 취업에 꼭 필요한 스펙 6종 세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학력, 학점, 토익 점수, 인턴십, 자격증, 봉사활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해서 7종 세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성형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교환학생, 각종 수상 경력 등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펙이 나를 바르게 인도해 가주지 못합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앞부분에 두바이의 7성급 호텔과 마닐라 호텔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자가 두바이로 출장을 갔다가 관광버스를 타고 반나절 시티 투어를 했습니다. 그 버스에는 20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이 두바이는 초행이었습니다. 가이드가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안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왼쪽에 보이는 것이 세계 최초의 자기 부상 열차입니다. 한시 방향을 보십시오. 세계 최대의 쇼핑몰입니다. 가이드는 세계 최고, 세계 최대, 세계 최초라는 단어를 연발하며 설명했습니다. 관광객들은 탄성을 지으며 좁은 버스 창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보려고 안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광객들은 세계 최고, 세계 최대라는 가이드의 말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자칭 타칭 세계 유일의 7성급 호텔이라 불리는 부어즈 알 아랍 호텔의 모습이 관광객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가이드는 그 호텔이 세계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화려함을 갖추었다고 설명함에도 관광객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고, 최대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은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63 빌딩이 우리나라의 최고 빌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내어준 지 오래되었고 세월이 지날수록 63 빌딩의 높이의 순위는 점점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두바이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도 있고 가장 높은 호텔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막에다 실내 스키장까지 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바이를 두바이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의 경제 뉴스에 의하면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은 두바이의 대형 국영 기업들에 대해서 국가나 기업이 빌려온 돈의 이자와 원금을 계약대로 갚지 못하는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의 경고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가 두바이를 다녀오고 몇 개월이 지난 후 필리핀 마닐라로 출장을 갔습니다. 숙소가 마닐라 호텔이었는데 그곳에는 이전에 투숙한 적이 없었고 그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도착해서 짐을 풀고 숙소 내부를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책갈피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It's a good story. 그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If it is like the Manila Hotel. 만약 마닐라 호텔과 같다면 말입니다. 이 문구는 좋은 소설이 무엇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소설가 헤밍웨이가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세워진 마닐라 호텔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비틀즈, 영화배우 존 웨인, 그리고 정치인 로버트 케네디 등 많은 명사들이 묵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비록 건물 여기저기에 전쟁의 상흔도 있고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많이 낡았지만 그 호텔에는 그 호텔만의 정성과 역사가 있어서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을 불러 모은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전통적인 인테리어와 필리핀 민속 의상을 입은 직원들이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멋진 스토리를 제공하여 투숙객들로 하여금 나도 여기에서 헤밍웨이처럼 글을 쓰고 책을 읽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바이의 버즈 알 아랍 호텔이 최고 최대의 호텔이라고 한다면 마닐라의 호텔은 유일한 호텔입니다. 최고와 최대는 시간이 지나면 그 타이틀을 잃게 됩니다. 현대의 기술과 자본은 언제나 더 높은 것, 더 큰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일함은 시간이 지나도 그 타이틀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일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와 최대를 추구하는 세상의 스펙은 유일함을 추구하는 스토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펙의 사람이 된 것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스토리의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최고의 스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율법을 편지를 쓰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번 글을 써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할례파가 어떠해야 하는지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할례파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봉사하자는 예배드리다, 하나님을 섬기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없을 때 봉사는 자기 과시나 자기 증명으로 나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한 할례파는 자기 자신이나 세속에 속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룬 것이 자랑이 아니라 형편없는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이 자기에게 있는지 주님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좋은 시금석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합니다. 뒤에 나오는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이러한 것들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은 이 3절의 해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일러줍니다.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 그들이 그토록 갖기 원하는 스펙을 어떻게 버렸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첫째로 바울은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가 온 후에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또 매주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상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간 속에 나타난 것이 무지개라고 한다면 시간 속에 나타난 것이 안식일이고 자기 몸에 나타난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비가 오고 해가 떠야 보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러나 몸에 남은 할례는 생존한 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몹시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례는 아기가 출생한 지 8일째 되는 날 시행했습니다. 보통은 오전에 했는데 그날이 다른 절기와 겹쳐진다고 할지라도 할례 일정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과 겹쳐진다 하더라도 그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8일째 되는 날이 그날과 겹쳐진다 할지라도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만약 아이의 건강상의 문제나 또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의학상 문제가 있어서 할례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할례를 연기를 했는데 한 번 연기된 할례는 안식일이나 절기에는 행할 수 없었고 평일에만 가능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기 전날 밤에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음료와 과일을 가지고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아이의 부모는 밤새도록 성경을 공부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아이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밤새도록 말씀을 공부하며 아기를 보호하는 그 밤을 지키는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밤이 사단이 아기를 공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 아기를 그 공격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일 만에 행하는 이 할례는 이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부모는 8일 만에 할례를 할 수 없었고 순수한 유대인의 아들만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부모가 정통 유대인 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그러하였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신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신분 제도가 있었던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그는 양반 중에 양반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로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숫자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자랑거리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야곱,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가 되었습니다. 그 야곱의 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둘째 아들이자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해야 했는데 야곱은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자마자 죽었기 때문에 야곱의 베냐민을 향한 마음은 특별했습니다. 더 나아가 베냐민의 형인 요셉이 다른 형들의 계략으로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다시 만나기까지 22년 동안 야곱의 온 마음은 베냐민을 향해 있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었는데 그 열두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베냐민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나라든 많은 왕들이 있었을지라도 첫 왕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시대까지 모두 176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왕은 한 사람 동명왕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모두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왕이 사울이고 그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땅은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 남쪽에 남은 남쪽에는 두 지파만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북쪽을 따라서 흐르지 않고 남쪽을 따라서 흘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재건했는데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죽으면 죽으리다의 심정으로 왕에게 나아가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그 왕의 조서를 무효화시켜달라고 간청했던 왕후 에서더와 그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던 모르드개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대 역사에 이러한 역할을 했던 지파였습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던 것을 보면 바울도 베냐민 지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히브리인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히브리인이라는 의미인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의 문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품을 받는 것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헬라의 언어와 문화권 속에서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면서 주로 유대에 살았습니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외국에 살아도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헬라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히브리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다소 그러니까 남부 터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그는 완전히 헬라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가정과 회당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체포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대천부장에게 유대인들에게 자신 스스로를 좀 변론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자신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삶에서 지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을 변호, 즉 간증하면서 그것을 히브리 말로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다소 출신이 히브리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미국이나 유럽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 3세나 4세가 우리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를 10개의 동심원으로 나누어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성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사는 유대인들의 소망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이가 들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어 묻히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자신을 히브리인의 부모 스라에서 태어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으로 자랐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헬라 문화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자랑거리였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는 한 사도 바울은 그의 입에 은스푼, 아니 금스푼, 다이아몬드 스푼을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와 다음 주에 나눌 세 가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것,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것이었고 갖고 싶어하는 스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7절과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도 이전에는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자손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히브리인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이 되었고 율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스펙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쥐고 있는 것, 그가 할 줄 아는 것, 그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해주고 자기 자신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명함이, 자기 배우자의 명함이, 자기 부모나 자녀의 명함이 자신을 바르게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스펙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았던 바울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전에 바울에게 예수란 존재는 배운 것 없는 가난한 갈릴리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고 유대계를 폄훼하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형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은 너무도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진리의 눈뜸이 있었고 그분이 자신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해도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따르느라 유대교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조금도 불평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는 훈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에게 내 주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스토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책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가 본래 붙이기를 원했던 제목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인간의 스펙을 이긴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그렇게 제목을 내면 팔리지 않는다고 성경이야기나 기독교적인 요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바람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펙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갖지 못한 최고의 스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설교 중에 모세를 말하며 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모세는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애굽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학위를 받고 그곳 언어를 원어민처럼 말하고 애굽에 관한 최고의 정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세를 모세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처가살이하며 양을 치고 있을 때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로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청소년이었을 때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을 망하게 한 나라의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최소한 다섯 왕을 섬겼고 나라도 바벨론 제국에서 아수르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총리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많이 자주 바뀝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그는 그대로였습니다. 그것도 적국에서 말입니다. 다니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질 수도 없는 꿈조차 꾸기 어려운 스펙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알고 있는지라 왕을 꼬여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는 법령을 만들고 왕으로 하여금 그것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적국에서 총리가 된 것이 자신이 총명했기 때문이거나 화려한 스펙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10대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 80대가 훨씬 지난 고령이 될 때까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임을 말입니다. 어찌 모세와 다니엘만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화려한 스펙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또 청년 여러분들은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또 지금의 모습을 이 되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남들보다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한 시간 더 늦게 주무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물려받은 것이 많았거나 머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총명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의 이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형편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발걸음을 맞추어 주시며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신 그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세월이 지날수록 저절로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설 명절 7일 168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더 많은 스펙, 더 화려한 스펙, 더 큰 스펙을 갖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을 잘 갖출수록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 준다고 오해도 합니다. 또한 그럴수록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어도 남들이 갖지 아니한 부나 명예, 학문, 재능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바르게 인식하며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리석은 생각을 벗어버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주는 상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더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이야기, 스토리가 우리 신앙의 역사, 히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명절 설을 맞아 고향을 찾은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스토리가 깊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가족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신앙의 길에 서 있지 않음을 고통스러워하며 명절 때마다 가슴 아리를 해야 하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